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밀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밀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됨이 또 무엇인가를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하나님 백성된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성경을 보실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로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봐도 또 일본 사람이 봐도 뭐 중국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이 이제 말해주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 그게 내 백성이다. 그 취지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뭘 말씀하느냐면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그 사실을 평생 동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내시고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나를 천국 보내겠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내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된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자꾸 나의 복, 내 구원,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된 왜곡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 이러한 시각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들 이것을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나 내가 생각한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 뭐냐? 죄? 아, 도둑질하고 남 뭐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도덕적인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떨 때 심판했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뭘 가르치시지? 이걸 통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가운데에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달지라도 난 죄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이걸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의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높임받는 도덕 분자랄지라도 심판받을 죄인이고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의도라는 우리가 놓치면은 성경을 진짜 잘못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보다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잘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편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구나 이제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른 땅 풍요롭게 사는 예금을 생각할 거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 나갈 때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잘 살게 한다 그런 기대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기대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그것도 이미 그것도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악한 거야. 죄가 된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기대를 갖는데 그런 기대가 다 이제 무너져 버리죠. 광야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먹고 마셨던 것들도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튀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먹을 걸 주고 계시거든요. 원망했는데 원망 들으시고 책망 안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상식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셨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해서 징계해서. 그게 뭐냐. 왜 원망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의지나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원망,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내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불만인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에 불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뭔가 안 돼 한숨이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설사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또 영광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 주일 오후에 말씀드리고 있는 욥기서를 통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 강탈당했고 뭐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다 타 죽고 또 자식과 집이 죽고 소식을 막 한꺼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원망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해버립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욥, 어떤 재앙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욥,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욥.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엄청난 재앙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의지와 신념과 고집과 각오로도 가능한 거예요. 욥이 평생토록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원망하면은 그동안의 모든 자기 신앙 놀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망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평생에 쌓아온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욥의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자존심. 근데 그 욥이 나중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 고집으로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 어리석은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존재하는지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에 지나지를 아니했다. 바로 그런 깨달음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움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로 훈련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아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지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온 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그래 감사할 것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 행위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고도 먹을 걸 줍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그리워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으로 지내면서 뭐 매일같이 고기를 먹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사는 게 힘든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바친 것을 먹었던 것을 이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그렇게 보면 그들이 먹었던 고기는 이제 소나 양 아마 그런 것이었겠죠. 제물로 바친 것이었으니까 부정한 거 못 먹으니까 소나 양을 주로 이제 제사 드릴 때 그때 먹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기 때문에 고기를 그리워한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이렇게 하셔놓고 메추라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뭐 메추라기도 뭐 고기는 고기니까 잘못된 건 뭐 아니라 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이 고기를 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설마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이스라엘은 아마 뭐 소나 양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아마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녁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진으로 날아온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게 하셨고 이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거 있게 해서 그걸 먹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1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일을 만나라 이렇게 지정했는데 만나라고 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이게 뭐냐, 그 뜻의 이름이 만나예요. 근데 만나다 보면 곡식이 아니거든. 만나도 곡식이 아니에요. 역시 3절에서 이스라엘 그리워한 것은 떡을 배불리 먹을 기로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거. 그럼 떡을 만들려 밀가루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밀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밀을 줘야만이 밀을 가지고 뭐 밀가루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만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만나를.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하기도 만나도 이스라엘이 예상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걸 주신단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은 다른 걸 주셔가지고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보내시고 만나란 양식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자 먹고 이제 배불러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프니까 줄이고 있으니까 그 줄이고 해결해 주려고 그런 것들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양식 문제, 배부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면은 그들이 먹고 싶은 것, 원하는 걸 주셔도 돼요. 뭐 소고기나 뭐 밀가루 그렇게 줘도 돼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걸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먹긴 먹되 다른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배불렀다 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해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단순히 배부르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면서 한 사람에게 이제 한 오멜씩 분량을 정해 주십니다. 한 오멜이 한 2.2리터쯤 이제 되는 그런 분량인데, 그렇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이제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더라. 사람마다 달랐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오멜을 거두는데 뭐 대를 가지고 재해서 거두는 건 아니니까 많고 적고 차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정확히 안 재니까. 그리고 또 식구 수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이니까 식구가 넷인 사람은 또 넷 오멜, 여섯인 사람 여섯 오멜, 이렇게 식구 수에 따라서 양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거둔 것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아도 한 사람 분량, 적어도 한 사람 분량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18절에 보면은 오멜로 대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결과가 결국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똑같더라. 이런 그런 결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되어지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많이 거두고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둬 부족함이 없다. 이래버리니까 많고 적고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많이 거두면 그만큼 내가 남은 게 막 부자가 된다. 그 세상의 사고방식이 의미가 없어져버린단 말입니다. 자, 세상은 많이 거두기 위해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많이 거두는 게 목적이죠.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잘해가지고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남기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많이 거두면 그만큼 많이 남는 거예요. 또 많이 남는 게 쌓여갈수록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는 것이 부자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으로 많이 거두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축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거두고 좀 더 넉넉게 지기 위해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애굽에 없었던 새로운 걸 배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게 뭐냐면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식의 삶,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과 안 맞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거두면 적게 거둔 사람보다 더 많이 남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세상 방식인데 지금 이 만나주시면 배우게 하신 것은 세상과 안 맞아요. 적게 거두면 그만큼 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새로운 세계다. 그게 약속의 땅이다. 그걸 지금 광야에서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상식과 안 맞다는 거. 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면 그건 새로운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은혜 세상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방식의 골몰에 있다면은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걸 배우지를 못했고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보지 못한 게 뭐냐고 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고 뭘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상식은 많이 거두면 좋아요. 적게 거둔 게 안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남게 돼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200만 원 거두면 100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만 원 거두면 10만 원이 부족해요. 그게 세상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게 거두든 적게 거두든 남는 것도 부족함도 없는 세계. 그걸 지금 배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많이 거두는 것도 적게 거두는 것도 남는 거 부족 없는 그런 중등의 세계가 어떻게 배우게 되어졌느냐. 그게 뭐냐면 많이 거두건 적게 거둔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다. 자,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주시는데 원망을 들으시고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원칙대로 하면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망을 들었으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걸 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먹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심판받을 자에게 지금 양식을 줬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를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다 했을 때에는 주신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부터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받은 내가 누구냐 그걸 보셔야 되죠. 이스라엘 그걸 봐야 돼요.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는데 그걸 먹고 있는 자기들이 누구인가. 원망한 자다.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원망을 들으시고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배부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삶의 원칙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일하신 것이 뭐냐면은 애굽에 살았을 때의 사고방식 말고 다른 사고방식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겁니다. 애굽 사람 그대로 말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또 보면 19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여기에 뭐가 또 뒤틀려지죠.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 세우신 율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남겨두겠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자 만나를 거두는데 내일도 만나를 거둔다. 그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일을 모르면은 내일도 만나서 어떻게 되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일을 이루어서 내가 미리 저축을 하는 거죠. 만나를. 결국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먹게 하신다는 거, 먹게 하시는 것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일 만나 없다 갑시다. 그러면은 왜 만나 주다 안 줍니까? 불만이 나올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는 만나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어제 먹은 것도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를 남겨둠으로써 내일을 이제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실 때를, 없을 때를. 그게 이스라엘의 속성이고 그게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뭔가 대비한 자기를 믿는 것이죠. 또 만나를 남겨둠으로써 내일도 만나 없어도 나 저 만나 있으면 됐어. 만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남은 걸 저축하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일 내가 욥처럼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걸 가질 자격이 없는 자이니까 가져가도 나는 무방한 자다 이렇게 나와지는 걸 옳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배부른 내일 배고프다 없다 그럼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악함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통해 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남겨둔 게 결국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썩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나 자체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만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저것만 갖고 있으면 돼.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만나는 썩어진 것밖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썩어진 것밖에 안 된다. 우리에게 있는 뭘 갖다가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 의지하면서 뭐 내일 난 저걸로 살아가면 돼. 그럼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만나를 아무리 남기고 모아봐야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만나를 남겨가지고 약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 주시면서 그 만나를 너희가 많이 모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가 지금 알아가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허와 같다.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두는 것이 모든 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거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둔 게 다르지만은 다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건 적건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베풀어진 것이란 얘기죠.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거두어진 것이 큰 은혜고 적게 거두면 적은 은혜고 그게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은혜를 저울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 게 뭐냐면은 많이 거둔 것이 적게 거둔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둔 게 많이 거둔 사람보다 복을 적게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건 적게 거둔지 간에 그걸 내 것이라고 할 자격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그것은 나에게 그것이 가질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그렇게 봐야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지 못한 양식, 그 알지 못한 양식을 주신 것은 바로 들어간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그런 하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신학에 와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서 오늘 보면 18절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는 만나를 거두는 그 이야기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사람은 헌금을 하면 그걸 자기 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했다. 내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신앙 여부를 판단하고 저울질 낳았죠. 그래서 자기 이름과 신앙이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을 하거나 또 많이 한 사람도 그런 의도로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많이 거둔 사람은 거두고 남은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결과 되어지죠. 남은 것으로. 근데 적게 거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차별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은혜 안에 부름한 사람의 모임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둔 모든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란 것입니다. 내가 거둔 모든 것이 우리가 거둔 것이 은혜라는 것에는 은혜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균등히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거둔 사람 은혜가 많고 적게 은혜가 적고 이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똑같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지 간에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뭔가 그게 필요한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이름을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게 거둔 사람은 왜 난 적게 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만과 불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의 세계예요. 예수 안의 교회. 그것을 가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두고 남아서 넉넉한 것으로 적게 거둔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주고 도왔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이 안 되고 자랑할 수가 없다. 그게 새로운 세계고 예수한 세계다. 그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충만한 십자가의 세계. 그게 균등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를 이렇게 균등한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이 거둬서 많이 남은 걸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 속성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야 자기가 거둔 걸 가지고 자기 것 삼고 그걸 힘으로 누리고도 하고 적게 거둔 자 의심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모든 걸 주의 은혜로 바라본다. 그런 세계란 얘기죠. 그래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사라져버리는 균등하게 되는 그게 십자가이다. 그걸 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된다는 것은 가진 게 똑같이 된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요 똑같이 균등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과 적게 거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균등한 양을 거두지를 못하지만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거둔 걸 똑같이 평균해서 나눈다는 게 아니고 거둔 걸 의지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은혜로 보게 하는 거, 은혜로 보게 하는 거 이걸 통해서 가진 것이 많고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 세계 그게 균등한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 광야 양식입니다. 만나예요. 만나를 많이 거두군 적게 거둔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어서 먹게 하셨다고 하는 은혜로 감사하면은 마음껏 즐거움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많은 행복이고 적어서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가 기쁨과 만족으로 다가올 때 그 은혜가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균등의 세계예요. 그게 공평의 세계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증거하는 그런 백성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높이고 헌금 가지고 신앙을 저울질하고 이러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십자가 은혜보다 돈이 좋다. 그건 노골적으로 들어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내 얘기, 우리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가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안으로 불러냈습니다. 은혜 안으로. 우린 여전히 근데 많이 거두어서 남기려고 살아가요. 늘 우리가. 많이 남기려는 그리고 많은 것을 모아서 내 것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은 것으로 내가 어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헌금해가지고 남들 알아주면 좋겠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 이름 드러내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보다도 내 이름 높이는 게 좋다. 그거란 얘기죠. 그게 십자가 은혜를 내가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하게 되는 것도 지금 당장 심판받고 죽은 마땅한 내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 이걸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이것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깨달아라 그 말이죠. 나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이끌어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막 인생이 돼버리면은 뭐 내 만족이 있고 막 은혜 얘기하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뜻도 됐으니까. 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된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면서 은혜를 말하는 내가 오히려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어쩔 때는 많이 거둔 환경 집어넣어서 많이 거두니까 너는 너를 의지하네. 있는 거 보이는 걸 의지하네. 그걸 알게 하시고 어쩔 때는 적게 거두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불만 있을 때에 넌 불만 있잖아.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예수 안에 붙어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루를 살아가도 오늘 하루도 죽어 마땅한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내가 오늘 얼마를 거두었는가 얼마를 남겼는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균등해요. 모든 게 균등하죠. 그래 우리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절실함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은혜의 또 절실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세상 일을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를 않고 계세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이스라엘처럼 불만이 있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환경으로 밀어넣으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일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냥.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세우시고,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백성으로 새로운 씨가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고 많이 남겨서 그걸 복으로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이 내가 온 천하 얻는 것보다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신자 우리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됨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게 신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거둔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남주라 이것이 아니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마음껏 적은 것 상관없이 신자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불려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걸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모세에게 순종치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얘기 안 들어 내일 모르니까 예비하자.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만나가 더 믿고 싶은 거예요.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들었는데도 만나가 더 믿어본 거죠. 그 만나도 하나님이 줬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들 그렇게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얘기하면서도 내일을 우리 불안해하죠. 내 뜻대로 안 될까 싶어서. 오늘 하루 세끼 먹었으면서도 우리는 늘 나중을 걱정을 합니다.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세를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될까 늘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속성, 우리 습성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구원될 수 없는 자죠. 그렇게 구원될 수 없는 자인 우리를 예수 안에 불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무한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자구나. 그게 확인되어질 때 그런 나 같은 자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그 피로 거룩하다 하시고 그 나를 그런 나를 생명 있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평생 동안 하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 생명으로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확인하시고 주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모습, 그들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들입니다. 따져보니까 결국 내가 구원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감사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